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데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의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땅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일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6장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 전체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면서 연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괴롭혀오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왕권을 좀 더 굳건히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법궤를 온전히 섬기는 종교적인 화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윗이 20년 전에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실로가 아닌 예루살렘, 즉 다윗성에 옮겨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이 기쁜 날 3만 명이나 되는 수행원들을 뽑아서 블레셋 국경 지역에 있는 법궤를 안전하게 그리고 환영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옮겨올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해 오면서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등 당시에 여러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를 앞세워 진행해 오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축제 분위기로 만점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 때부터 섬겨오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무척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던 언약궤가 흔들리는 순간에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왜 우사가 죽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원래 법궤는 레인이 직접 들고 어깨에다 메고 모셔야 하는데 수레에다가 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는 20년 동안 어쩌면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 봐왔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물건같이 20년 동안 나무 상자로만 보는 것에 어쩌면 식상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사는 7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행진을 진행할 수 없었고 수만 명이나 되는 수행원들과 구경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잔치집 분위기는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다윗 왕은 급히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어깨에 메어서 정식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구절을 보면 다윗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못하고 이방인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군주가 될 것이고 이는 사울왕의 전처를 밟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법궤를 정당하게 옮기려 했는데 수레로 옮긴 것 그것 때문에 그러셨나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으로 3개월을 참 힘들게 보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거룩하게 옮기지 못한 그 한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에게 느껴지는 여러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통회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아마 이런 상황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혼한 후 세 번 이사를 했고 다음 달이면 네 번째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다가 한남동으로, 한남동에서 사당동으로, 또 사당동에서 같은 사당동으로, 그리고 이제 서교동 쪽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단 한 번도 쉽게 돈을 받고 수월하게 이삿짐을 풀고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삿짐 차가 아침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새벽에 도착해서 온 동네가 곤란을 겪었던 일이 있었고 제 처가 아이를 얻고 벼룩시장 신문을 끼고 오랫동안 집을 구하러 다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전세 살던 집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급히 옮겨야 하는데 빨리 나가지 않는다고 해결사를 보내서 강제로 내보내려 했던 일들도 떠오릅니다. 물론 어디에나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보다도 집에 있는 여성분들이 이런 일들을 더 고초를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이사만이 아니라 직장, 사업,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세 번의 이사였지만은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저희 집 방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붙여놓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난 6월 6일 날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3년간 이사 간다고 하니까 지난 3년간 제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만들고 내 자신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잘 지냈는데 막상 친숙하게 느꼈던 그 장막터를 떠나서 낯선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또 한 번 하나님께 신앙을 점검받는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은 물론 집 사정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또 집을 구할 때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까지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좀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의 말씀을 담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 같은 후회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실로 또는 길갈 중심의 신앙 중심지에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신의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 20년간 잊혀져 왔던 언약궤, 즉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에 대한 역사의식이 다시금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달을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언약궤를 임시로 두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 갑자기 예전보다도 훨씬 눈에 띄게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갑작스런 소식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언약궤는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웃사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벗개는 다곤의 신상을 부숴버리고 아스돗의 전염병을 퍼뜨렸으며 가드와 에그론의 독한 종기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에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인 이 오벳에돔의 집은 오히려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에 다시금 기쁨이 생겼고 역대상 15장에서와 같이 여러 악기와 찬양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세마포 옷과 예복도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1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13절, 15절, 17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는 표현이 세 번 더 나오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레인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언약궤를 맨 레인이 처음 여섯 걸음을 힘겹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죽지는 않을까 하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 그 즉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한껏 기분에 들떠 있기만 했던 그 세 달 전에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벗개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해주는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참으로 경외감을 갖고 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상징이요 임재임을 이제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힘을 다해 춤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께 푹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시를 지었던 시인이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가요 사울왕의 감정까지 가라앉힐 수준의 음악 치료사였기에 예술가라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이해될 만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왕으로서 공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 오랫동안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두 주 전에 경남 사천시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천시라 부르는데 요즘 예전에는 삼천포라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세계 타악 축제가 열렸는데 마침 전야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연주자들과 우리 한국 타악기가 같이 참여해서 공연을 하는데 참 신명이 났습니다. 3,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각자의 악기를 동원해서 박자가 빠른 희모리 장단으로 처음 시작해서 다란 장단으로 진행되어 갔는데요. 30여 분 계속 주변을 돌다가 회오리 나선 모양으로 나중에 모두가 모이게 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저도 절로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공연 내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의 기쁨을 표현하는 문화가 이렇게 참 다양한데도 그것을 느끼는 즐거움은 모두가 쉽게 같이 어울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하늘나라에 갔어도 전혀 다른 문화에 살았어도 열방에서 온 여러 이국적인 백성들이 서로 한 목소리로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성이 제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기쁨을 표현할 줄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타악축제에 참석해서 함께 좋아하고 그래야 하는데 몸이 막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저 사진 찍고 박수치고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좋아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박수쳐야 하는 시점에 박수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왠지 박수치고 웃으면 내 자신이 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부끄러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박수치는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많은 남녀노소와 귀족들과 그들의 판단 기준을 뒤로하고서 있는 힘껏 음악에 깨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번에 세계 타악기 축제 때도 세계 여러 나라의 타악기들을 전시해 두었는데 참 별의별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현악기와 타악기 그리고 나팔 같은 관악기까지 동원하여서 음악을 연주한 것은 그야말로 신명나는 한판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타악기의 역동적인 경쾌함은 주변의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고 발을 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여 헌신하고 동고동락했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겉옷이 벗겨지는 것조차 몰랐다고 나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부끄러워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창에서 물끄러미 숨어서 보고만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언약 공동체 멤버가 아닌 듯이 남일처럼 바람보는 이 미갈 같은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6장 끝절에서 미갈에 대한 평가를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미갈은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역사의식조차 없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님을 이 미갈의 평가를 통해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의 태도에서 나온 것임을 언연 중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2절에 왜 자신이 겉으로 기뻐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의 대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기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이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말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가 되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해피엔딩을 이루어주시고 이끌어주셨는지 아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20년을 지나온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의식을 바로 지닌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비친 이전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였지만 늘 지파 이기주의에 휩싸여서 잘 하나 되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백성들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게 점점 친숙해져 갔던 시대였습니다. 제도 자체도 왕정 중심이 아니었기에 중앙 집권체제가 아니었고 상비군도 없을 뿐더러 변변한 철기 무기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도 없었고 돈도 실력도 없는 어정쩡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집적거리고 백성들은 웅크리며 살았습니다. 사울을 만나 한번 잘해보자고 했으나 자신의 부하인 다윗을 죽이는 것에 너무나 심혈을 걸려 푹 빠진 채로 마치 정신이상자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충실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 국가로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블레셋을 쳐부수는데 누구보다도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젊은 시절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도망해야 했으며 그때마다 시편에서 우리는 그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과 같은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꿔왔던 다윗으로서는 이 사건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온전히 자리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꿈이었고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해보는 것은 부끄럼에 대해서입니다. 다윗,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나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이 미갈의 말이 오늘날 너무나 오히려 당연한 말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지적한 부끄러움은 숫기가 없거나 용기가 없어 거리낌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죄의식을 느끼는 부끄러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사회적인 위치에 비춰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순간에 느끼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것이 단지 문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로만 귀결되면 좋겠지만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개개인이 되어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은 누구나 타고나는 감정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감춘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싸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고통스럽지만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놓여질 때 그 부끄러움은 우리 사회의 바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죄의식이 부끄러움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모아서 다윗성, 즉 예루살렘성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지파들의 영토를 하나로 만들었고 주변의 원수지간인 블레셋을 쳐서 힘을 약화시켰고 왕으로 또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진정 하나님의 도성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국경지역에 여전히 20년 동안 잊혀가고 있었던, 방치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엔 쉽게 생각해서 3만이나 넘는 정예병과 수행원을 동원하고 여러 악기들을 대동해 언약궤를 잘 모셔오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세 달 동안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굽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이 세움받았음을 대재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임재하도록 자신이 쓰임받아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는지, 그것도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셨는지를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야 20년간 해묵은 숙제를 다윗은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고 움직이고 있을 때, 특별히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분명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 서너 번 이사해야 합니다. 아니, 예닐곱 번 옮겨 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그 중심을 옮겨야 할 때 항상 말씀의 역사의식을 갖고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막틀을 움직일 때마다 다윗처럼 우리가 처한 현장과 현실에 그 공동체에 있는 힘껏 참여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지난 20년은 영적으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지만은 선지자와 제사장 직을 맡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영적 부흥과 영향을 미쳤을 뿐이며, 사울 또한 왕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으며 그가 바로 다윗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전제 군주로서의 왕이 아니오 철저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른 자임을 스스로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즉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중심의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다윗과 공동체 전체가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힘껏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박수치고 하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이 시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돌아보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의식에 투출한 말씀으로 우리의 진정한 바로미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네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화목을 누릴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